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9,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셔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9, 34절까지의 말씀.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행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뱅스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땡땡땡 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디에 그의 전 생애를 걸었던 사람인가? 원래는 예수를 믿는 무리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재편성됩니다. 그의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 내면에 가득했던 어떤 주제, 핵심같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언젠가 또 만난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메시지가 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전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빨리 보고 싶지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뒤에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 열망을 반영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며칠 전에 우리가 다뤘던 19절에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뭐 하면요? 내가 그토록 전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그 현실이 없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려요. 지금은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산타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살까지 산타를 믿었는데 지금은 6살짜리도요 산타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침대의 맛, 머리 곁에 양말을 걸어둡니다. 근데 그 아이가 16살이 되었어요. 그때도 크리스마스 때 양말을 걸어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아 제가 지금 5살짜리가 아닌데 16이 되었는데 여전히 산타가 있는 것처럼 알고 크리스마스 날 양말을 걸어두고 있대.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이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실체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한심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 부류에 속했을 것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애를 보낸 그 부류에 속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짧지 않는 이 본문에서 세 개의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전제할 때 29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왜 받는데 그것을 도전하고요. 30절에 보면은 자 사도인 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헌신한 많은 사람들 그 위험하고 고난이 있는 삶을 선택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살지? 세 번째 3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맞잖아. 언제가 죽을 몸 즐기며 살다가 죽자. 왜 하냐? 그게 맞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도전하고 난 다음에 33-34절에는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언젠가 죽을 몸이니 즐기며 살다가 죽자 죽은 뒤에 사후에 어떠한 차원의 세계가 없다면 그것은 맞는데 이 인생 철학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철학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대화를 통해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경계해라. 그게 33절, 34절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29절에 있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두 번째는 30절에 고난을 받고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를 왜 견디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확신.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 세계를 하나하나 어찌 보면 논리를 격파해 나가듯이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신학자들 가운데 주석에 보면은 이것에 해석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적인 시각이 등장합니다. 정말 많아요. 일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데 라고 한 어떤 것을 잘못된 그 종교단체 거기서 이것을 채택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세례로 해석하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누군가 그 사람이 천국에 완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마무리를 살아있는 우리가 대리함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랑말랑하고 있을 때 쑥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믿는 데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대리하여 고인의 천국 완전 진입을 돕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몰몬 교인들에게. 원래는 몰몬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조상들을 위해서만 실행이 됐는데 이것을 확대하여 역사상 유명했던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소련의 요셉 스탈린이라든지 징기스칸 또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 할머니 힐러리 클린턴의 할아버지 할머니 스티븐 스필버그의 할아버지 죽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몰몬교 본부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IGI라고 하는 International Genealogical Index라고 해서요. 전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족보와 관련된 가장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뭔가가 거기에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29절입니다. 모문 교도들에게는 이 29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명령처럼 받아들여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명령받았잖아요. 세례받으라는 것을 명령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았다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미일까?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본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관행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와 믿는 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보면 고집듯이 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본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당신이 세례받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의 부활,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그런 수고까지 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그의 데스티니, 영혼은 봉인되는 거죠. 마치 시멘트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모양을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멘트가 한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눈과 그 사이에 발자국을 남긴다든지 그런 발자국이 있는 상태로 굳어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은 이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 나의 영원한 모양, 나의 영원한 신분은 어떤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을 만큼 확정되어 버려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데스티니는 변경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굳어진 그 현실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어떤 위험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박해 왜 직면하는가? 살아남이 없다면,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박해받고 위험에 처하고 생명의 어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까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허용했을까? 대단한 영웅이라는 그 말 듣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와, 저 사람 진짜 고상한 그런 인생을 살았네 그 말 듣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칭송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 삶은 항상 이러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생명을 내놓는 그런 현장이 참 많았거든요. 1차 선교 사역 이고니온에서 보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고요. 루스트라에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 표현이 있고,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에서는 옷을 찢어벗긴 상태에서 채찍질을 수십 차례 간 그런 적이 있었고, 3차 선교 사역에는 에베소, 여기 아시아라는 표현은 에베소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냐, 아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아시아. 이게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아시아, 이 지역에서 내가 3차 선교 여행할 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장차 펼쳐질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위험과 고난이 없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최근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조국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그래서 신앙운동이 일어난 그때는 천주교라 불립니다. 천주, 하늘 주님 믿는 교. 개신교가 시작된 때보다 더 100년 전이니까 좀 더 열악하고 좀 더 비조직화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 4대 박해라고 네 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4대 박해 가운데 두 번째 박해가 지금부터 180년 전 183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가 기해 박해라 불립니다.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포도대장이 손소벽 막달레나에게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 내 어린 딸과 남편과 한 가지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니 막달레나는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게 주신 천주의 것이니 그분만이 아무 때라도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재하시는 천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배반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순교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27년이 지났을 때 네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1866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병인 박해라 역사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현장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있는 한강변 언덕입니다. 수많은 천주교인이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본래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잠두.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모습이라고 해서 그 언덕을 보고 잠두봉이라고 원래 그렇게 불려져 왔더랬어요. 그런데 1866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뀝니다. 절두산이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산. 병인 박해 때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언덕에서 목을 내리치고 머리를 아래로 던집니다. 기록에는 약 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을 저는 두 점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목을 잘라 그대로 한강에 던져넣는 집단 체행을 하면서 1만여 명의 신자들에 잘린 한강 주변에 던져진 머리가 작은 산을 이루었고 한강 물이 빛빛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부렸던 순교의 피 때문에 예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의 부활신앙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좋은 나라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소벽 막달레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상황이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만 있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주제넘게도 나는 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 저런 환경에서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인 어떤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그분을 위해 목을 내놓는 것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 주간 한 주간 진행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3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주석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를 작성하는 곳이 에베소인데 여기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가 정말 맹수와 더불어 검투사처럼 싸웠단 말인가? 에베소에서. 두 가지 해석적인 갈래는 하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것을 언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 이것을 맹수와 직접 싸웠다라고 해석하는 그것을 반박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사신에 어디에도 이 사건이 기록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는 큰 야외 극장은 있는데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원형 극장은 없다.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에게 있을 수 없는 관행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하는데 이 맹수가 뭐냐? 부활을 전하는 사도를 극도로 증오한 에베소 시민들이다. 맹수처럼 잔혹하게 그를 없애고자 했을 때 사도가 물러서지 아니한 것을 언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맹수에게 짓밟히던 폭도에 의해서 잔혹한 죽임을 당했다 또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죽음 이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몸 보장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냐? 지금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쟁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그 오래 내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하고 어디 가서 같이 술 한잔 해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 나 이 일 해야 돼, 저 일 해야 돼, 오늘은 시간을 못 내,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어차피 죽을 것 실컷 먹고 마시자.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때부터 이제 한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표현은 달리하지만 비슷한 가치를, 비슷한 어떤 정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알아먹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어를 잘 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알아듣는 척 하면서 웃을 거예요. He who dies with the most toys wins. He who dies with the most toys wins. 죽을 때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이게 미국 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죽는 자.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뱅크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그 토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죽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승자이다. 이게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치로 자리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즐기는 삶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 주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곧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속담과 비슷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말을 동일하게 그 당시에 떠돌고 있던 유명한 하나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거 아니거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문맥을 아는 가운데 읽어나간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말을 인용하는가 하면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반박을 합니다. 헬라 희극 작가 중에 메난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겨요. 그 중에 하나가 신들이 사랑하는 자는 일찍 죽는다. 그것도 이 사람이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헬라 단어를 이 사람이 자기 극중 작품 가운데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 좋은 악한 동행은 사람의 성품을 망쳐놓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의 인정이 소유가 누림이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사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의 그 철학을 닮은 어차피 죽을 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악한 동행은 좋은 성품을 망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해.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가, 저는 이 세 가지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는지, 두 번째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세 번째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과 자주 교제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가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적인 힘을 조금씩 앗아가는 악한 동무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항상 뭐 성경 이야기나 항상 신앙 이야기나 항상 은혜 받은 이야기나 기도 이야기나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만남은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이야기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가 배운 100%의 대화 가운데 1%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 대화를 자주 할 필요가 있을까? 악한 동무는 좋은 성품을 망친다. 34절에는 사도 바울이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불확실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한 상태로 신학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죄로 가득한 삶을 살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고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열매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관점 자체 부활의 소망이나 이 열망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내게 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파를, 개파를 만든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는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리라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실까요? 계모,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되는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이 설 것을 알았다면 그 행위를 지속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남용하는, 영적 은사를 남용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저 은사보다 내 은사가 낫다, 이런 은사 경쟁주의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지배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주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에게서 칭찬받고 칭송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는 희미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불투명하고 지금 이 은사를 주목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아마도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했을까요? 그래서 세상 법정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네, 자기 손해보니까 법에 호소해가지고 다투는 것 똑같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소유를 확보하는 것, 지금 손해보지 않는 것, 이 땅에서 그것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내린 이 선택 하나하나는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짚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가 휘둘릴 가능성 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영원한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깨어나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수치감을 주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어떤 충격, 욕법을 주어서라도. 뭐라고 표현한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감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대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실제 부활신앙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현실자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죠. 아버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 김성목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말이 투박하고 아내 어떤 마음이나 내면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쭉 살아오셨대요. 중년이 되도록. 근데 아내가 간절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와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 전에는 아내가 말하는 그 말들이 그냥 잔 소리처럼 들렸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아, 심각하구나.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 이 가정사역이 중요하다 해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지날 때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충격 요법을 줘야 되겠다. 부활에 무관심한 너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충격을 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먼 미래를 보는 관점과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믿고 확신하는데 늘림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을, 지금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죽음 이후의 먼 미래를 지금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확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가까운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이 없다면 오늘 내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1994년 4월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는데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미국 샌디에고 4월달 햇볕이 정말 강해요. 근데 금요일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샌디에고 씨월드를 간 거예요. 그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었나? 재앙이 큰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선크림을 잔뜩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바르고 호텔에 와보니까 저녁에 이게 코하고 이게 발랑 닦아졌어요. 내일 안수식인데 저녁에 후시딘하고 뭐 어떤 하얀 거 이렇게 분으로 칠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론 목사 안수식에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코가 저 왜 저리 문드러져 있나.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제가 샌디에고 씨월드 투어 하면서 그 다음날 목사 안수라는 개인의 생애 가운데 그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호텔에 와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르게 썸본 돼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한 일주일 지나면 나으니까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일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그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는 일정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상처럼 그냥 옷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게라지에 있는 물건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2, 3일 뒤에 누군가가 온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손을 댑니다. 제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한 가지는 어떤 이벤트를,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이 혹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절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샌디에고에 있었던 저에게 토요일이 분명하게, 그 사건이, 그 행사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나타나시면 그 분이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몸하고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데, 몸 자체, resurrection body, 이 quality 자체는 똑같은 거네. 놀라운 이 영광을 입게 되었네라고 확신할 거예요. 이 사건, 거대 사건을 우리가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것이 5년 뒤에 일지, 30년 뒤에 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거대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요? 주 예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얼라인해야 되는 거예요.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치 체계가 잘못 편성되어 있다면 재편성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된 이 진리, 우리의 유업이 된 이 영원한 은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남은 5년, 10년, 20년, 30년을 채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